요일의 문답 16문답부터 18문답까지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제가 질문 읽고 함께 대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토요일의 문답 16문답.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그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두 그의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17문답. 그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18문답.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칭하며 아울러 원죄로 인해 나오는 모든 범죄입니다. 예. 또 우리가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 소위의 문답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부터 이 죄의 전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들 그리고 죄의 보편성, 어떻게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빠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죄의 전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의 직접 전가와 간접 전가를 좀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 이 전가의 개념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죄의 전가뿐만 아니라 의의 전가까지도 이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개혁신앙이 가리키는 죄의 전가의 개념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복음의 현실에 세 가지 전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전가는 뭐죠?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우리 죄를 지시는 어린 양처럼 이제 속죄 제물로 바쳐지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은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죽음으로 죄값 치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가를 얘기할 때 이 전가라는 개념이 내가 한 것이 없어도 이제 내가 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전가예요. 그 전가의 개념을 그 영어로 할 때는 그 imputation이라는 말을 써요. impute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 말이 그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이제 번역한 말이 credit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에게 은행 구좌에 credit이 없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만한 credit을 예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없어도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의의 전가만이 아니라 죄의 전가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죄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나의 언약 대표인 아담이 그렇게 한 것에 내가 참여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죄의 전가에 대해 또는 의의 전가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믿는 직접 전가의 개념을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간접 전가의 개념은 복음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이렇게 믿고 지금 천주교나 정말 기독교를 좀 알미니언주의 행위 중심으로 믿는 자들이 이 죄나 의의 간접 전가를 믿거든요. 그것이 뭐가 다른지 이걸 좀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있죠. 거기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다 있죠. 우리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이 로마서에서 그 우리 구원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이제 알려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의 정죄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고 사망을 이뤘고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생명을 이뤘다. 그 대표권의 원리를 복음의 원리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대표가 한 것에 따라 우리가 거기 참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대표를 우리가 아담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실패 때문에 두 번째 대표가 오셔야만 됐죠. 두 번째 언약 대표를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둘째 대표라는 거예요. 둘째 언약 대표가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법적인 상태와 우리의 실제 상태까지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약적 개념으로 언약의 대표 원리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정죄함을 받고 죄인이 되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이 첫 번째 아버지였으니까 아담이 타락했으면 그 뒤에 태어나는 우리도 타락해서 태어나지. 이 말 틀려요? 맞아요? 맞죠? 이 말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 자식을 낳으면 제 자식이 제 습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죄인의 타락성을 갖고 태어나. 이거는 다 인정해요. 어느 기독교나. 근데 뭐가 인정이 안 되냐 하면 여기 보세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았다. 이거는 타락성을 입고 태어나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유죄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때 같이.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하였을 때 나도 정죄를 받는 거예요. 유죄함을 입은 거예요. 내가 타락성을 입고 죄를 짓는 것까지 안 갔어도 guilty라는 판정을 받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내 법적인 상태까지도 아담의 실패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첫 번째 아버지로 타락성을 물려주는 것만 아니라 둘 다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얘기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개혁신앙의 올바른 원죄의 개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인정되어야 뭐가 인정된다고요? 칭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칭의가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이제 예수님 성품으로 잘 살아가는 것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법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죄만 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정죄까지 다 받으신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없어도 나의 법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땅땅땅 의롭다. 무죄만 아니라 의롭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법적인 상태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그 로마서가 그 내용이에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게 정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길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근데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는 우리가 의롭게 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의롭다 이제 판단해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법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개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가를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복음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그러한 믿음으로 가면 이제 알미니안주의 믿음으로 가서 나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직접 전가와 간접 전가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직접 전가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그렇게 우리 대표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판정해 주시는 거예요. 억울한가? 그때 지난번에도 싫은가? 네, 싫어요. 억울해요. 그런데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언약 대표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연합도 우리가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기분이 나빠야 돼요. 기분 나쁜가요? 기분 나빴어요. 누구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자기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 갔다고요. 이 죄나 의의 직접 전가를 믿지 않으면 복음을 거부하는 게 돼버려요.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 죽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타락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의지로 죄를 짓기 전에도 죽어요. 유죄함을 받고 잉태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윗이 얘기한다고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었다.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된 그 유죄함을 가지고 잉태되어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기도 죽는다는 것.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할 때 여호수아한테 어떤 전쟁을 하라 그랬죠? 진멸 전쟁, 하람 전쟁이에요. 그때 아기들은 좀 긍휼히 여기 살려줘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우양을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심판이 갓난 아기까지 임하냐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죄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어린 갓난 아기까지도 지옥 심판으로 가요. 그게 부당한가요?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 같은 데는 이 죄의 직접 전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죄인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자기네가 직접 죄의 타락성을 물려왔고 죄인의 삶을 살 때에 진짜 죄인이라서 진짜 지옥 간다고 믿는 거지.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따로 마련하신 장소가 있다고 믿어요. 그 천주교는. 그게 유아림보예요. 그 유아림보는 뭐냐면 지옥이 이만큼이 있으면 어디가 제일 뜨거울까요? 제일 중간이 제일 뜨거워요. 유아림보는 여기에서 제일 밖에 이 가장자리란 뜻이에요. 거기에 이 어린아이들이 유아,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은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이 죄의 직접 전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교리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의 의의 삶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 칭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죠.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이거 멤버십 공부에서 늘 나왔던 그 질문인데 제일 프레시하게 윤태성 성도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이 칭의에 대한 질문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나도 의롭다 여겨주셔서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부자 가는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더해야게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는 거는 절대 칭의의 교리를 온전히 이해한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딱 한마디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고 예수님의 피와 의를 자랑하며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우리의 내용이고요. 저희가 요거는 이제 사담이지만 지금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웹사이트 가끔 들어가 보세요.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뭘 만들려고 하냐면 이제 거기 블로그를 만들 거예요. 그 이제 웹사이트 말고 그 옆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뭘 올려놓을 거냐 하면 우리가 그 멤버십 공부했던 내용들. 사실 이게 1년 지나면 이게 어떻게 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뭔가 또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 성경에 관해서, 뭐 하나님에 관해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우리 지금 Confessing Christ라고 오피스에서 만든 세교인 공부 교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세교인들하고 할 때. 그거를 이제 한 챕터씩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것도 보면서 확인하시고 자꾸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무엇이었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게 무엇이었나. 자꾸 돌아. 그렇게도 이제 앞으로 할 거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좀 기억하시고 웹사이트도 많이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직접 전가는 아담이 육체적으로도 모든 인류의 처음 아버지였을 뿐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버지였으니까 자식들에게 육체적인 그 죄성을 물려주는 위치였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아니라 언약적으로도 온 인류의 대표였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타락성이 육체적으로도 전가되어질, 육체적으로 물려줄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적으로도 언약 대표로서 그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찾아온 그 축복과 저주 아래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담이 뭘 택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유혹의 미끼를 자기 욕심으로 확 낚아채서 불순종을 택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죠. 그때 처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언약적으로도 아담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가 함께 정죄를 받는 거예요. 유죄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부활로서 의롭다 하심 인정받으셨죠. 그때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없어도.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아담의 타락상과 부패함까지 또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아담 안에서의 법적인 상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유죄함 때문에 유죄한 자로 인정이 되어지고 또 나면서부터 이제 법적으로도 정죄를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타락성까지 물려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가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원죄라는 거죠. 이해가 다 되세요? 어려우면 알려주세요. 다시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다 되세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간접 경건은 뭐냐? 언약 대표로서 아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대표로 아담이 하는 것이 법적으로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만 인정을 하느냐? 아담이 첫 번째 아버지로서 그 부패한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고 태어난다는 거. 이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원죄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덜 짓고 살아가고 아예 안 짓는 사람은 그렇게 죄인으로 선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아가는 자들은 더 심한 죄인으로 선포하시는 거고 심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런 그 이 태어나는 것조차도 이 펠라기안주의라 그러거든요. 태어나는 것조차도 아담의 처음 창조되었을 모습처럼 태어난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즉 아직 죄를 짓지 않고 성과 악을 자기의 자유의지로 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올바로 잘 살아서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자들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분명한 거는 이것도 분명 정말 잘못된 거지만 자기가 죄인으로 정죄받고 유죄함으로 태어난다는 건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짓게 되는 그 죄악 때문에 법적으로 유죄하다 인정을 받는 거지 유죄함 자체까지 아담에게서 물려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의 상태는 아담 안에서 아담을 언약 대표로 하여 그 아담 안에서의 법적인 상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패한 상태에서 죄를 짓는 정도에 따라 그들의 법적인 상태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칭의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은 삶을 잘 살았을 때 그만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믿죠? 지금? 천주교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나 알미니언 주의자들은 의로움의 개념은 죄사함의 개념은 다 우리 똑같아요. 천주교나 우리나 죄사함의 개념은 알미니언 주의나 복음주의 교회나 우리 개혁신앙이나 죄사함은 다 똑같아요. 의로움의 개념이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전가받는 게 아니라 의를 투입받아서 infuse라 그러거든요. 투입을 받아서 내가 의롭게 사는 그 정도에까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로움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20점짜리 의로움, 30점짜리 의로움. 그래서 못 채우면 연옥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죄의 개념도 똑같다는 거죠. 그 죄성을 물려받았지만 죄성의 개념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몇십 점짜리 죄인, 뭐 이렇게. 그 죄를 짓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유지함을 갖고 태어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 복음이 완전히 잘못되어 간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원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 종교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죄사함 받고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점수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고 성도들을 계급으로 나눈다니까요. 100점짜리 성도가 있고 10점짜리 성도가 있고 10점짜리 성도는 바로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나 이 평생 재물만 위해서 살았던 종교까지 배신하고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예수님이 오늘 네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천국에 있을 거야. 우리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100점짜리 점수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 거죠. 이거를 좀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불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불교가 뭐예요? 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참선을 해서 그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 점수를 잘 쌓아서 죄도 보속하고 좀 극락 가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직 간접 전가처럼 믿는 거라고요. 천주교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점수 채워서 못 채우면 연옥 가서 채우고 그리고 가자. 세상 종교의 원리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 전가를 믿지 않게 되면 죄든지 의든지 이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이 알미니언주의의 그 내용이. 그래서 알미니언주의자들은 이 죄의 간접 전가를 믿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로마 캐톨릭은 죄의 간접 전가를 믿음으로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부패성, 그 오염 때문에 우리가 짓게 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유대하자 인정하는 거지 그 유죄함까지 물려받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간접 전가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칭의, 곧 의의 전가 때문이죠. 언약적인 직접 전가를 믿지 않는 알미니언 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천주교도 예수님의 의의 직접 전가는 없고 의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서 의로움을 증거해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아간다고 믿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의를 전가받아서 완전히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맞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를 투입받아서 점점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칭의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칭의는 우리의 성화의 교리예요. 성화는 내가 성화를 이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칭의는 예수님의 의로만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화는 그 안에서 내가 은혜로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거죠. 천주교는 성화되어 가는 정도에 따라 칭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세상 종교 원리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점수 잘 쌓아서 극락 가고 뭐 상 받고 저기 뭐야 내세에 동물로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기독교의 원리는 절대로 아니죠. 이게 복음을 대적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직접적으로 한 번에 영원히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이 성화를 혼동하면 안 되고요. 구원의 확신은 칭의에서 와야 돼요? 성화에서 와야 돼요? 이게 조금 트리키한 질문이죠. 성화의 열매도 봐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칭의에서 오는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죄값 치러주신 거기서 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만 자랑하며 서는 거예요. 성화를 붙들고 설라 그러면 우리 평생 못 서요. 내가 한 걸로 어떻게 서요? 내가 뭘 했다고? 절대 못 써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안으로 오면 안 돼요.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자기만 들여다보고 사셔보고 내가 얼마나 변했나 들여다보고 그걸 구원의 확신으로 잡으려고 해보세요. 그게 오나? 물론 가끔 그런 것도 필요해요. 내가 믿음의 열매로서 이렇게 믿음을 증거한 삶, 성대자매들을 향해 예수님의 여기서 기쁨이 오거든요. 그런 것은 그 믿음의 열매로 주신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해서 거기서도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칭의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의의 직접 전가를 인정하면 아담의 죄의 직접 전가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십자가는 이 우리의 법적인 상태까지 바뀌는 것까지 가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법적 상태가 바뀌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이 알려주는 거예요. 부활로서 예수님이 빈디케이트를 받았다는 말을 한다고요. 의롭다 인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또 완전히 하나님을 순종한 의로운 삶을 사셨다는 증거라고요. 그 부활이 우리의 법적인 상태를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완전한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실 텐데 이 부활이 정말 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모든 우리의 그 복음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로 안 믿었죠. 그냥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이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베드로는 아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성경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요. 성경에서 부활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야 와서 만져봐 이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식사를 마련해서 같이 드세요. 왜 이런 걸 보여주실까요? 분명한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으로 천국 생명을 얻으신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을 만남으로써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자기의 그 칭의도 깨닫게 되고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이 또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 이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또 온전한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온전히 우리 삶을 대신에 순종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 소명이 없어요. 그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오늘 복음 우리 말씀 전한 것처럼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억으로 삼으시고 주님만으로 기뻐하시고 모든 걸 다 이뤄도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만족이다. 이 고백하시면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원죄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또 예배와 말씀과 또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교제 나눠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부자 관원처럼 저희의 문제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내년이 오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 든든히 세워져서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